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향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전교인 고난주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 한번 더 옆 사람과 인사할 때 그렇게 격려하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온 오프라인 가운데 자리에서 함께 일어서셔서 주님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흔적들 우리의 삶에 지니면서 함께 선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자리에서 일어서신 채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인간을 이해하는 기준 가운데서요, 영과 육, 혹은 영혼과 육, 영과 육, 그래서 spirit and body, 그래서 이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영혼 육, 그래서 spirit, soul and body, 그래서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좀 다툼을 합니다. 좀 왜 이렇게 다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다 나와 있고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전도할 때 참으로 요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영과 육만 이야기해도 다 이해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는 영과 혼, 육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3분서를 통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고통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과 육과 혼, 이 세 부분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삶에 어떤 그 고통이라는 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혼, 이 부분은 그냥 이성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부분에 정신적인 질병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우리의 영이 문제가 있을 때 받는 그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사실은 구분할 때도 있지만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부분이 아주 밀접하고 복잡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한 사람의 인격체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때는 잘못 진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므로 다른 부분도 전이가 돼서 같이 망가지기도 하고 또 다른 두 부분도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이것이 영적인 삶에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망적인 것은 어느 한 부분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전체 다른 두 부분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서 희귀병인데 소위 말하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라고 알려진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은 사지나 아니면 전신에 엄청난 통증을 수반하는 그러한 그 희귀병인데요. 이게 신경의 손상이 없이도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신경이 손상이 돼야지 이런 것들이 오는데 신경이 손상이 되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통증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지속되는 통증. 이 의사들이 표현하신 것들을 보면 도끼나 칼에 베는 것 같고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 때로는 너무 심해서 그 부위를 절단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또 신경계는 여전히 그 통증을 기억을 하고 있어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그러한 학회의 보고들을 봅니다. 최초로 이 질병을 연구해서 신경과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사일러스 미첼이라는 박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특별히 전쟁 통해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육신의 통증과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사람의 성격은 변한다. 가장 쾌활했던 사람이 짜증을 잘 내게 되고 군인은 겁쟁이가 된다. 그리고 가장 강인했던 남자가 가장 신경질적인 소녀보다 더 신경질적으로 변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전문가의 이야기를 빌려서 또 이 질병 가운데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좀 더 이것이 심각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정신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몸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반대로 또 육신이 망가지면서 정신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육신이 망가지는 경우들은 우리들도 많이 경험을 하지만은 우울증 때문에 폭식을 해서 비만이 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거식증이 생겨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펜터스라는 노래 옛날에 여자분 굉장히 노래 많이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거식증으로 인해서 사망한 그런 경우였죠. 이런 경우들 모두가 영적으로 모두가 무관한 상태에서 거의 무관한 상태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잘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죠. 때문에 우리가 삶에 동반되는 고통의 문제들을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가져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인생의 주관자시고 창조주시고 이 모든 것들의 문제에 해결책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 영과 혼과 육과 하나의 인격체지만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자,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원인은 오늘 위에 이야기한 어떤 것들과도 연관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통의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죄.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해 주지 않는 부분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육신에 질병이 생기고 정신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뭐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면 잘 믿어주지 않을 거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라든지 육신의 의사를 찾아갔을 때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이거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생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근데 앞에 이야기한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해 주지 않는 한 부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호소합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경계하지 마옵소서. 분명한 죄의 구체적인 고백은 없지만 이 시편 6편은 시편 32편, 또 38편, 51편, 바세바 동침한 후에 지은 시죠. 시편 102편, 130편, 143편. 이 7개의 전통적으로 알려진 회개시입니다. 특히 기독교 전통에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고 사순절에 막바진 고난주간을 하고 있지만은 사순절이 시작하는 제수요일에 특별히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이 7개의 회개 시를 읊으면서 묵상을 해왔습니다. 시편 6편이 다윗의 어떤 죄의 문제로 고백되었는지는 저희들이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과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에게 임했다라고 1절 말씀은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죄의 문제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중요하고 무거운 죄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들을 하나님께서 그 시간마다 즉결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순간, 무거운 죄, 그렇게 하다가는 정말 큰일 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것을 다루시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구약의 신명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무리 부모가 주는 징계라도 사실 징계는 달지 않죠. 징계라는 그 자체가 즐겁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육신과 정신 모두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시 한번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질병의 문제가 죄의 문제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알려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육신에 질병이 생겼습니다. 이 뼈가 떨릴 정도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는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체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수척한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육신의 질병은 다음으로 연결되어진 그의 영혼으로 이어집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죄는 육신의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그의 영과 혼을 괴롭게 합니다. 인격체, 영과 혼과 육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떨린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실 마음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이겨나갈 수 있는데 다윗은 영혼이 떨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죄의 상태는 마음의 평정심과 평안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편안한 것, comfortable, 편안한 것은 세상이 줄 수 있지만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편안함과 평안을 이 두 가지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편안함은 환경이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편안함에 길들여져 있으면 사람은 까다로움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반대로 상황이 까다로울지라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축복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서 평안을 잃고 마치 표류하는 배와 같이 떠도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의 영혼이 두려움으로 떨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닌 이 부분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4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2절에 육신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다윗은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치료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런 고통의 상황에 나를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라고도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윗의 고통은 자기 죄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네. 벌 받아도 싸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마치 의사 앞에 이야기하듯이 굉장히 낱낱이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뼈가 떨려요. 하나님 영혼이 떨려요. 몸무게가 줄어들어요. 잠을 못 자요. 죽을 것 같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 돌아오시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4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다시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황을 다 아뢰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여인이 그가 잘못해서 떠났는데 그 여인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절하게 간구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집 나간 것을 후회하는 자녀가 부모의 인정에 간절히 호소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돌아와 주세요. 돌아와 주세요. 사랑으로 나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세요. 이 다윗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그러니까 돌아와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죄 가운데서도 구원을 고백합니다. 죄 가운데서도 복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다윗을 다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그가 전에 맛보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죄 가운데 은혜가 넘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죄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립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립고 그 품이 그립고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나의 삶이 편안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그의 고난 가운데 깨닫습니다. 다윗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호소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적나라하게 보면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죽으면 아무도 주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누가 무덤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까? 거의 이 사랑이 협박조에 가깝죠. 나 죽으면 아무 소용없다. 빨리 나에게 돌아와라. 막 이런 이야기지 아닌. 여러분, 이런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기도 맛본 사람이 자꾸 맛본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에 맛보았던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은 잠시 악한 영이 유혹에 이끌려서 잠시 미쳐서 그럴 수도 있고 마음이 강팍해서 불순종으로 그럴 수도 있고 교만함으로 아예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영이 임하면 성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죽을 죄였지만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도 은혜도 용서함도 내가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느냐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합니다. 다윗은 죄 가운데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은 지옥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운명이 지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지 않느냐고 사랑의 협박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옥에 가서, 스월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신이 얼마나 괴로운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 6절 말씀. 우리의 탄식이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구절은 마치 다윗이 정말 유혹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사랑하는 부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죄 가운데에서 그렇게 취한 가운데 고백하는 시편 51편을 연상케 합니다. 근데 다윗이 지은 죄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한때 교만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그 시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시편 6편이 다윗의 어떤 죄와 연관되어 있는지 밝히려고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지만 이게 어떤 죄와 연관되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다윗은 죄 가운데 밤마다 탄식하며 진이 닿도록 그의 죄를 회개함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잠자리가 강물처럼 흐르는 눈물에 둥둥 떠다닐 정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 아니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허풍을 떠는 걸까요? 뭐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내 지금 침상이 둥둥 떠다닐 정도로 하나님 지금 이렇습니다. 상태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 요는 내 눈물로 다 적셔져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회개는 이중적인 악어의 눈물이 아닙니다. 정말 참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탄식입니다. 탄식. 현대사회에서, 현대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회개가 능력이라는 거.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게 회개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면 죄가 깨달아져도 회개가 잘 안 나옵니다. 우리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특히 성문 안에 있을 때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안주하다 보면 습관은 있고 규칙은 있고 종교적인 생활은 있지만 눈물이 메말르는 거. 단순히 육신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물이 메말라서 깨닫기는 하지만 이게 죄인지는 알지만 회개가 잘 안 되는 거.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것을 많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회개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다윗처럼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는지 다윗의 육신적인 눈의 상태도 아주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 그리고 육신으로 번지고 육신의 이 고통의 문제는 영과 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의 모습을 주변에 있는 다윗의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보고 다윗을 조롱합니다. 경멸합니다. 10절에도 보면 다윗은 그들을 자신의 원수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원수들은 rise up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적들과 원수들은 실제적인 다윗 주변에 있는 호시탐탐 정권을 노리는 그러한 정적들일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일 수도 있겠죠. 또 다윗의 죄를 정죄하고 괴롭히는 영적 대적인 사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윗은 자신의 영적, 육적 고통 가운데서 주변이 대적자들로 말미암아서 이중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이중적, 삼중적 고통을 겪습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 뼈가 떨릴까요? 영혼이 마음을 잡지 않고 떨릴까요? 어디에다도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암울한 이야기들과 달리 다윗이 힘을 얻고 어둠의 영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런 반정의 원인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자녀의 울음소리는 누가 가장 잘 듣죠? 네, 부모님이라고 답변 안 하시네요. 엄마가 잘 듣습니다. 아빠는 쿨쿨 잘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다른 것 같아요.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바로 그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려 절규하고 죄를 뉘우치고 애통하고 곡하고 살려달라고 외친 다윗의 밤낮의 어린아이 같은 이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주께서 들으셨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그 애통함을 들으셨고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 괴롭히던 모든 대적들 앞에서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해서 그를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악한 영들이여 모든 대적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그리고 다윗이 그동안 죄의 결과로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고난들이 이제는 반대로 그를 정죄했던 모든 원수들에게 임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10절 말씀, 10절. 속 시원하기에, 이게 사실 우리의 간구 아니에요? 10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다 같이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힘이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나의 부끄러움이 나를 정죄하는 대적자들의 몫이 됩니다. 나의 고통이 그들의 고통이 됩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서 당했던 부끄러움이 이제 대적자들의 몫이 되고 다윗이 두려움과 근심으로 떨었던 이 경험이 이제는 대적자들의 경험이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게 어디 시편 6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시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는 열왕기상과 역대상하를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성경의 수많은 부분들을 통하여서도 이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떠나갈지어다라고 죄인이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시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시편의 회개의 기도를 읽으면서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회개는 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는 처절합니다. 죄의 결과를 고통 가운데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회개의 기도가 후반으로 가면서 전세가 역전됩니다. 두려움과 어둠과 공포와 형벌이 물러가고 사랑과 은혜와 담대함과 평안과 승리와 회복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영적인 수준이 낮은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눈물이 강이 되어서 침상이 둥둥 떠다니고 뼈가 떨리고 영혼이 평안함이 없고 지옥을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소망과 회복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도 주님,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게 죄든 나의 죄와 상관없는 고통이든 어떤 가운데 있든 시편 기자는 거듭 그가 누구라도 다윗이든 아삽이든 마스길이든 누구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대상이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어도 내가 그분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징계 중에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세상도 육신의 부모를 두었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그가 무도한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 가서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어머니 나 살려주세요. 라고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파멸하시려고 죽이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뭐라고요?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기뻐함. 징계는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그 아들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 점을 굉장히 분명하게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6편은 이런 말씀들과 연결해서 깨달아 합니다.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십니다. 징계 중에라도 고난 가운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대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로마서 1장 말씀은 그냥 죄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표현이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게 바로 버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심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악으로 가니까 죄의 결과를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다릅니다. 기뻐하신대요. 고난 가운데서도. 아들 대우하신대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래요. 친아들이 아니래요. 사랑 관심입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방목하는 사랑을 하시다가도 자유의지를 주셔서 방목하는 사랑을 하시다가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10절이요, 다같이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실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모든 대적들이요 악한 영들이요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죄 가운데서라도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레미야가도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끊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분의 자비는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데요, 완전히 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간구하고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끊임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를 faithful, 너무 성실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리스도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복음의 깊은 진리를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습니까? 죄 가운데, 고통이 극심한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어차피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생로병사는 누구나 다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경험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는 유익이 이만큼 큽니다. 이번 7일간의 도전 특색 가운데 제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 질병과 영적 질병의 문제들이 치유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분의 거룩하신 피 한 방울이 그 살점 한 점이 썩어져가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들을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 땅에서 살면서도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성문 밖에도 내 이웃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공동체야말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간증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모든 어둠의 대적들이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음에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기도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극한 고통과 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더욱더 여러분 환경 가운데 더 치열하게 붙들고 찬양 가운데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전하다.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하는 곳이 서주시네.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할렐루야.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변화.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전에 우리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경숙 성도님 직장암 3기로 항암 방사선 치료가 시작합니다. 자녀를 셋 둔 젊은 엄마입니다. 치료의 과정을 통해 온전케 되게 하시고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금수 성도님 폐암 말기 진단으로 수술도 못해서 약물과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만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봉원아 성도님 30세신데 26일날 교통사고로 긴급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산소호흡기는 떼고 자가호흡은 되지만 아직 쇄골수술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하심과 함께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선 성도님 양손목에 심한 염증으로 왼쪽 먼저 수술했는데 온전한 회복과 통증을 다스려 주시고 무엇보다도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네 분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고난도 여러분의 고통도 죄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지 모르거든 하나님 앞에 자녀됨을 주장하시면서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울음의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만 마시네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을 아십니다. 우리 찬양을 우리의 기도로 대신합니다. 주님 나의 모습 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도 보십니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님 나의 눈물도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부끄러운 마음도 아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마음껏 고백합니다. 주 나의 눈물 아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도 그렇게 우셨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시네. 할렐루야.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로 날 채우네.
주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다시 한번 다같이 우리 두 손 들고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다시 한번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라도 내 뼈가 떨리고 내 영혼이 떨리고 내가 수척하고 그 회개함 가운데 내 눈물이 내 요를 적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이 자녀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소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 가운데서라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죄와 상관이 없이 일어난 알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는 얼마나 더 주님 앞에 자녀됨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7일 동안 특별히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하는 이 기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의 보혈의 한 방울을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애통하고 절규하며 병상 가운데서 신음하며 정신적인 질환으로 때로는 치매 가운데에서 가족의 관계 때문에 모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주장하고 애통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격려와 소망과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